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조언대로 부채 한도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공화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수월한 통과를 위해 재향 군인 법안에 부채 한도 법안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바람에 이제 부채 한도 법안을 지연시키고 있는 민주당을 상대해야 한다며 그토록 쉬웠던 일이 이제는 망쳐졌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는 회계 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 부채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일부 부채 상환을 제때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이자율이 올라가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주식 폭락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재향 군인법은 전직 군인들의 장애 수당 신청을 빠른 속도로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방어용 살상무기 제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키예프에서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과 함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몇 주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특수장비 1억 7,500만 달러치를 승인했다며 이로써 지난 몇 년간 미국 정부의 승인액은 7억 5천만 달러로 올라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임인 오바마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로의 살상무기 판매가 러시아를 자극할 것이라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매티스 장관은 러시아가 힘으로 국경선을 바꾸려 한다며 이런 행동이 바뀔 때까지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한다면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티스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맺은 합의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를 지키도록 러시아를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주도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 크리스토퍼 켄트웰 씨가 23일 버지니아 린츠버그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인 켄트웰 씨는 최루가스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악의적인 상해를 끼친 것 등의 혐의로 버지니아주 경찰 당국에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켄트웰 씨는 린츠버그에서 샬럿츠빌 경찰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켄트웰 씨는 최근 미국 언론과의 회견에서 최루가스 사용을 인정했지만 이는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2일 샬럿츠빌에 있는 버지니아 대학에서 인종주의자들의 시위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24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에 대항하는 반군들을 파키스탄이 비호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날 총리 주재로 군과 정부 인사들이 참여한 국가안보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와자 무함마드 아시프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아프간 전쟁은 파키스탄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파키스탄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 아프가니스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아프간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파키스탄이 아프간 내 반군 세력을 비호한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태풍 피해를 입은 마카오의 기상청장이 사임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페르난도 추이사이온 마카오 행정장관은 24일 태풍 하토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며 기상청장이 물러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이 장관은 태풍 하토는 53년 만에 가장 강력한 것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면서 이보다 더 괴로운 건 8명이 사망하고 200명의 주민이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건넨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 남부 지방을 덮친 태풍 하토로 마카오와 홍콩, 중국 남부 일대에서 16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한 이 태풍으로 곳곳에서 전기가 끊기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광둥성에서 8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선도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제조업이 크게 발달했던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중공업의 발달이 세계 경제를 지탱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최근 가장 유망하고 또 세계 경제를 이끄는 분야라면 바로 컴퓨터 정보기술 산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전 세계 정보기술 기업을 일군 거부 100명의 재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미국의 한 경제 전문지가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이들 100대 거부들의 총 자산은 1년 사이 21%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854억 달러로 가장 많은 재산을 기록했고요.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와 사회연결망 기업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나란히 그 뒤를 이었는데요. 특히 미국인이 100명 가운데 50명을 차지했고 10위권 내 8명이나 포함돼서 정보 기술 분야 강국임을 과시했습니다. 또 아시아권 거부들도 100명 중에 33명이나 포함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중에 절반은 중국과 홍콩 출신이어서 중국의 정보통신 산업 발전 속도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8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25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9도에서 28도, 신의주 18도에서 30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9도에서 30도 기록하겠고요. 함흥 16도에서 29도, 끝으로 청진은 16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말은 쉽지만 행동에 옮기기는 어렵다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Matt Waltz의 Easier Said Than Done 함께 감상해 보시죠. Looks good on paper. I can't escape her. Why can't we just turn the page? This thing we're chasing. Keeps on erasing. How's it always get away? It's nothing new under the sun. I know I'm not the only one who's feeling like a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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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easier said than done.
feeling. We're already feeling so tired of going overboar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 정부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 일대를 경제개발특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홍콩과 마카오에서 많은 사상자를 낸 태풍 하토가 중국 남부로 진입했고요. 이어서 인도 대법원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판결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극동 지방에 새로운 경제 특구를 지정했다고요?
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극동 지방 쿠릴열도 일대에 경제 특구를 만들기로 하고 이 남쪽인 시코탄 섬에 선행 개발 구역을 조성하는 총리령에 수요일 서명했습니다. 이 시코탄 섬을 포함한 지역을 북방 영토라고 부르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은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서 즉각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자, 러시아 정부는 이 새 경제 특구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요?
예, 먼저 이 새롭게 조성되는 선행 개발 구역에는 러시아 업체가 74억 루블 미국 달러로 약 1억 2,500만 달러를 투입해서 대규모의 수산물 가공단지를 짓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제품들을 가까운 일본이나 한국, 중국으로 수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단지 주변에 다양한 업체들이 입주하도록 면세구역 수준의 세제 혜택도 주고요. 오가는 데 불편이 없도록 부두시설도 새로 짓고 배가 닿는 곳에 수심을 더 깊게 만드는 공사도 2020년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러시아 업체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유치할 계획이라고요?
예, 러시아 정부와 사할린 당국은 쿠릴열도 경제특구에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홍보, 교섭을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 업체들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 쿠릴열도가 어떤 곳이기에 이 새 경제특구를 만드는 거죠?
예, 이 쿠릴열도는 러시아 동쪽 끝, 그러니까 이 사할린 주정부 관할 아래에 있는 곳인데요. 위로는 캄차카 반도에서 아래로 일본 열도 북쪽까지 이어지는 56개의 작은 섬들입니다. 예, 동쪽으로는 태평양을 곧바로 접하고요. 서쪽으로는 유라시아 대륙 그리고 한반도와도 가까워서 러시아는 어업과 해상물류 개발을 위한 특구 지정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었습니다. 이 모스크바 같은 주요 도시들이 몰려있는 서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러시아 극동지방에 산업기지를 이렇게 조성해서 국내외 업체들도 모으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쿠릴열도 경제특구 지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일본은 러시아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무시한 것이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한 걸로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특히 중국을 비롯해서 제3국의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앞으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언론에 주장했습니다.
예, 자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 시코탄 섬을 포함해서 쿠나시루, 이투루, 하보마이 군도 등 일본 쪽에 가까운 쿠릴열도 4개 섬을 일본은 북방 영토라고 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855년 당시 제정 러시아와 국경을 확정한 조약을 근거로 이들 섬이 일본의 영토라면서 러시아에 줄곧 반환을 요구해 왔고요. 특히 아베 신조 정부는 북방 영토 반환을 평화 헌법 폐지와 함께 역점 정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가 강하게 항의했는데 일본 언론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러시아 당국의 이런 조치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잇따른 정상회담을 통해서 2차 대전 이후 마무리 짓지 못한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북방연토 반환 현안에 상당히 의견 접근을 본 걸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북방 영토에 대해서는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이런 갈등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두 나라가 공동 경제 개발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이렇게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단독으로 경제 특구 지정을 발표했다는 게 일본 언론들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영유권 분쟁에서 서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예, 일본 언론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특히 요미우리 신문은 다음 달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 경제 포럼 중에 있을 일러 정상회담 전에 일본은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이번 특구 지정의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타스 통신은 이번 쿠릴열도 경제 특구 지정을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설명하면서 일본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로 해설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 이 지진 때문에 큰 인명 피해가 났던 중국에 이번에는 강한 태풍이 상륙했군요.
네,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태풍 하토가 홍콩, 마카오 등 중국 대륙 남부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적어도 16명이 숨지고요.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태풍으로 8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광둥성에서는 주민 2만 7천여 명에 대한 소개령이 발동됐고요. 19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태풍이 53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자 53년 만에 가장 센 태풍이라고 했는데 위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이 축구장 무려 900개에 해당하는 농지가 물에 잠겼다고 광둥성 당국이 설명했습니다. 이 가로수들이 도로 위에 쓰러져서 주요 도시의 교통이 마비된 상태고요. 집이나 큰 건물 안으로 피한 사람들조차 유리창을 뚫고 물이 들이닥쳐서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소개령을 내렸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현재 인민해방군 병력이 현지에 급파된 상황입니다.
예, 자 광둥성에 입힌 피해도 큰 상황인데 태풍이 광둥성에 들어가기 전에는 더 큰 피해를 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광둥성 남쪽에 있는 마카오에서는 강한 바람에 60대 노인이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목숨을 잃는 등 8명이 사망하고 150명 넘는 주민들이 다쳤습니다. 예, 항구 도시인 홍콩에서는 도심에 바닷물이 들어차서 주민과 자동차들이 휩쓸리면서 120명 이상 부상자가 났는데요. 홍콩 당국은 지난 2012년 이후 처음 태풍 최고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홍콩의 산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죠.
예, 태풍 하토로 인한 물적인 피해가 홍콩에서만도 최대 80억 홍콩 달러, 미화로 약 10억 2,200만 달러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홍콩을 오가는 여행기 운항이 한꺼번에 중단됐고요. 증권 거래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 때문에 홍콩의 관광, 금융 분야 그리고 문화 연예 산업에서 막대한 피해를 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런 피해 상황에 중국 정부가 긴급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고요.
네, 중국 중앙기상대가 올해 처음으로 태풍 홍색 경보를 발령하고 폭우 주황색 경보도 동시에 내놨습니다. 이 태풍 하토는 광시 장족 자치구를 지나면서 다소 위력이 약해졌고요.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광둥성 같은 전기 공급 차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전력업체 관계자 1만 5천여 명이 비상 대기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는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 대법원이 개인의 사생활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판결을 내렸군요.
예, 인도 대법원이 목요일 개인의 사생활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9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대법원은 이날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는 인도의 헌법에 따라서 인도 국민은 사생활을 보호받아야만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생체 인증 정보 체계를 구축하려던 인도 정부 계획은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네. 자, 이 생체 인증 정보 체계라는 게 뭔가요?
예, 각 나라마다 이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이 있죠. 미국은 주로 운전 면허증으로 간단한 신분을 증명하고요. 한국의 경우는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예, 보통의 경우 이 고유식별 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기재됩니다. 인도의 경우는 세계 2위의 인구대국이고 넓은 지형 등의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체계적인 주민등록 제도를 갖추지 못했었는데요. 지난 2009년부터 본격적인 주민등록 제도를 구축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기본적인 정보 외에 열 손가락의 지문 그리고 두 눈의 홍채 정보까지 수집하는 이 생체 인증 등록 의무화를 추진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사생활 침해 논란이라든가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나 보군요.
예, 맞습니다. 인도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의 입지를 좁게 만들 거라는 분석인데요. 모디 정부는 그동안 이 사생활은 기본권이 아니고 또 보다 나은 통치와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주민등록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인도 대법원이 이렇게 사생활은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판결한 겁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프라샨트 부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국민은 사생활의 권리가 없다고 주장해왔던 정부에 일격을 가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전에도 이 사생활과 관련해서 인도 대법원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954년 그리고 1962년 두 차례 인도 대법원이 사생활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이번에 이를 번복한 겁니다. 인도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사생활은 생명권과 자유권을 규정한 헌법에 내포된 일부고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의 일부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자, 이번 판결이 인도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민권 요구의 목소리가 더 커질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법으로 범죄시하고 있는 동성애라든지 인도 대부분의 주에서 금지하고 있는 쇠고기 섭취, 음주 등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지적입니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 화요일에 또 다른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놨는데요. 그동안 인도에서는 이 법에 따라 이슬람교를 믿는 남성이 이혼을 뜻하는 아랍어 탈라크를 세 번 외치면 즉각 이혼을 허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도 대법원이 이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평등권을 주장해왔던 이슬람교 여성들의 위대한 승리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네바다주 연설에서 미국인들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하루 전 애리조나주 연설에서는 언론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분열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은 뒤라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또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가 여자 단원 모집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고요. 미국에서 복권 당첨금 사상 역대 2위에 해당하는 7억 5,900만 달러 당첨자가 나왔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네바다주 리노시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전국행사에서 연설했는데요. 치유하지 못할 상처란 없다면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피부색이나 급여 액수, 지지 정당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인간의 이 위대한 나라의 시민이라는 점,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애정으로 규정된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It is time to heal the wounds that divide us and to seek a new unity based on the common values.
네, 이제 미국을 분열시킨 상처를 치유할 때라는 건데요.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을 둔 새로운 통합을 이뤄야 할 때라면서 미국인들은 하나의 국가와 하나의 위대한 깃발 안에 모두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연설하는 자리가 퇴역 군인들을 위한 행사였으니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재건하며 외국으로 빠져나간 일자리를 다시 들여오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연설 뒤에는 재향군인들의 의료 혜택 제공을 활발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연설은 좀 다른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예, 분열을 조장하는 연설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었는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서남부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서 열린 집회에서 언론이 선별적으로 보도한다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반대자들이 충돌하면서 한 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양측 모두의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한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증오와 편견, 폭력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네바다주에서는 통합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자 여러 언론이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런 반응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아침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언론을 또다시 비판했습니다. 가짜뉴스가 자신이 연이어 다른 방식의 연설을 한 데 불평하고 있다며 연설 분위기가 달랐던 것은 행사와 주제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새 아프가니스탄 전략에 관한 연설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했고 대규모 집회 연설은 열정적 또 역동적으로 재미있게 한 것이라며 재향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는 이들을 존중하며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는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가며 연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안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전날 23일 연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했는데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기 전에 실시된 조사입니다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분열을 조장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퀴니피엑 대학교가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유권자 가운데 3분의 2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를 통합하기보다는 분열시킨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60%에 가까운 응답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부추긴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에서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실제 공화당 정치인들에게도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여전히 단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중산층을 위한 세금 삭감과 미군 강화, 남부 이 국경 장벽 건설 등 여러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단결된 자세로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백악관이 이런 성명을 내게 된 배경은 뭔가요?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소속의 정치인들 사이에 균열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와 몇 주 동안 전화 통화도 하지 않는 등 일종의 냉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이 최근 사적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는데 이 백악관이 이런 보도 내용을 반박한 겁니다. 백악관은 여름 휴회가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라 맥코넬 대표와 회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맥코넬 대표가 서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긴 했습니다. 상원에서 건강보험 개혁 법안이 실패로 돌아간 일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맥코넬 대표를 공공연하게 비판했는데요. 7년 동안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왜 이를 못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세개혁과 기관시설 법안 등이 통과되지 못하면 그때 가서 다시 물을 하면서 맥코넬 대표가 사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앞서 맥코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가 지나치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백악관이 이번에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제 수습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맥코넬 대표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맥코넬 대표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맥코넬 대표는 공통된 안건을 함께 추진하려는 의지로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 이 남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또 지도력을 키우기 위한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두 단체가 대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보이스카우트는 소년단, 걸스카우트는 소녀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미국 보이스카우트협회가 여자아이들을 모집하려 하고 있다고 걸스카우트 측이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두 단체는 모두 최근 들어서 신규 단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걸스카우트는 2003년에 380만 명에 달했던 단원이 2014년에는 280만 명으로 줄었고요. 보이스카우트는 한때 단원 수가 400만 명이 넘었는데 현재 235만 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보이스카우트가 여자아이들을 빼앗아가려 한다는 게 걸스카우트 측의 주장입니다.
네, 그럼 보이스카우트가 실제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여자 단원 모집을 고려 중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이스카우트 측이 단원을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자 어린이 모집에 나선 건 아니고요. 이 부모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 두 단체의 자녀를 데리고 다니기 힘든 부모들이 오빠나 남동생과 함께 다닐 수 있도록 여자 아이들의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얼마 전에 보이스카우트가 성전환 어린이들을 받아들이기로 해서 화제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월의 일인데요. 태어나기는 여자아이로 태어났지만 스스로 남자라고 생각하는 성전환 어린이의 보이스카우트 가입을 허용한 겁니다. 자, 그러자 전미 여성기구는 보이스카우트가 여자 어린이들의 단원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모든 어린이를 돕겠다는 선언문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죠. 이 보이스카우트와 달리 걸스카우트는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단체로 남자 아이들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23일 미국에서 거액의 복권 당첨자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미 동부 매사추세츠주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파워볼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이 파워볼은 미국의 대표적인 복권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번 당첨금은 무려 7억 5,9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미국 복권 추첨 사상 역대 2위에 해당하는 큰 금액인데요. 지난 6월 이후 20회 넘게 연속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이 이렇게 불어난 겁니다.
네. 자, 그럼 이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네, 메이비스 완지크 씨로 지역 병원에서 일하며 두 자녀를 키우는 50대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완지크 씨는 가족들의 생일로 6개의 숫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사실 이 파워볼 당첨 확률은 2억 9,200만 분의 1로 벼락을 8번 연속으로 맞을 확률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에는 파워볼 1등 당첨금이 역사상 가장 높았는데요. 3명의 당첨자가 나오면서 한 명당 무려 16억 달러씩을 가져갔습니다. 당시에 비하면 이번 파워볼 당첨자의 당첨금은 적지만 한 명의 복권 당첨자가 가져가는 금액으로서는 이번 이 미국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당첨금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에서는 복권 열풍이 불기도 하는데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미국에서 복권이 인기를 끌었던 걸까요?
네, 로저 댄스텐 씨가 저술한 미국의 도박 역사라는 책을 보면 이 1600년대 초, 이 초기 식민지 시대에 복권이 시작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 대륙으로 이주한 영국인들이 최초로 세운 이 제임스타운 건설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복권을 발행했다는 겁니다. 다만 엄격한 도덕과 신앙을 강조하는 이 청교도들이 통치한 매사추세츠베이 식민주는 복권은 물론이고 그 어떤 종류의 도박이 금지됐고 공공장소는 물론 집에서도 도박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확천금의 유혹이 커지고 복권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결국 13개 모든 식민주들이 자금 조달 차원에서 복권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네, 이 미국에서 한때 복권이 불법이었던 때도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복권과 관련한 각종 추문이 불거지고 기독교 신앙적으로 복권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1844년부터 복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90년에는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델라웨어와 루이지애나 딱 두 주를 제외하고는 미 전역에서 복권이 사라졌습니다.
네. 자, 그럼 언제부터 사람들이 다시 복권을 살 수 있게 된 건가요? 네,
1934년에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가 복권 발행을 시작했고요. 30년 후에 뉴햄프셔주가 뒤를 따랐습니다. 지금은 알래스카와 하와이, 네바다 등 6개 주를 제외한 44개 주와 워싱턴 DC가 복권을 발행하고 있고요. 여러 주에서 통용되는 전국 차원의 복권도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파워볼과 메가밀리언이지요. 이 두 복권은 44개 주에서 모두 구매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복권을 사는 만큼 당첨금도 엄청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복권 판매액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로이터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복권 판매액은 17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44개 주 가운데 11개 주는 법인세보다 복권 판매로 거둬들이는 돈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주에서 복권 판매 수익은 공립학교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오늘은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조건이란 조건은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미국 최초의 올림픽 여자 육상 3관왕이라는 위업을 달성한 울마 루돌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어려운 조건이란 어떤 것이었는지 우선 육체적인 어려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울마 루돌프는 1940년 6월 23일에 미국 남부 테네시주 세인트 베틀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태어날 당시에 몸무게는 고작 2kg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후 4살 때는 양쪽 폐에 모두 폐렴이 걸렸습니다. 또 성홍열을 앓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왼쪽 다리가 한쪽으로 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소아마비 선고를 내렸고요. 그녀가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beginning for me was scarlet fever. pneumonia in the end result was polio.
네, 윌마가 어른이 돼서 인터뷰를 한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이 성옥열의 소아마비까지 겹쳐서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네, 이 인터뷰에서 윌마는 자기 집안에서 최초로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갖고 있었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가정적으로는 어땠나요?
이 무척 가난한 흑인 가정인데요. 거기다가 자녀가 22명이나 되는 집안이었는데요. 윌마 루돌프는 그 중에 20번째 태어난 자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게 점원 또는 도로 공사 노동자 등을 전전하는 사람이었고요. 어머니는 가정부였습니다.
자, 걷지도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또 그런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가 됐다니까 참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는지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
이 윌마는 보조기구를 착용을 해야 했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80km나 떨어진 내시빌에 있는 대학병원에 버스를 타기도 하고 업고 가기도 해서 물리치료와 마사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흑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먼 데를 가야 했죠.
예. 자, 그런데 그 먼 데를 뭐 물론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가끔씩 받는 물리치료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매일 병원에 들를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한 의사가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물리치료법을 어머니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머니는 집에 와서 매일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들에게도 그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언니, 오빠가 모두 동원이 돼서 하루에 적어도 네 번씩 윌마의 다리를 마사지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밤을 새워서 발을 주물러 주기도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단 몇 센치라도 앞으로 걸으면 윌마를 칭찬하고 용기를 줬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가족들의 정성도 참 중요합니다만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이죠. 윌마는 다리에 많은 통증이 왔지만요. 남들처럼 다시 걷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재활 치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온 가족이 끊임없이 그녀를 보살핀 덕분에 윌마는 조금씩 나아졌고요. 그렇게 4년이 지난 8살 때 윌마는 보조기구를 통해서 조금씩 걸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9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교정기를 떼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학교에도 갈 수 있었겠군요.
그렇습니다. 비록 절뚝거렸지만요. 걸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죠. 오빠들은 윌마가 11살 때 집에 농구대를 설치하고 윌마와 함께 농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윌마는 농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육상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나요?
이 농구도 많이 뛰는 운동 아닙니까?
예.
그때 고등학교에 육상팀이 만들어졌는데요. 윌마는 육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마는 쉬지 않고 달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결과 16살 때, 그러니까 아직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때인데 미국 올림픽 여자 육상 대표로 선발이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참가하게 된 것이 호주 멜버른 대회인데요. 이 미국 선수단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선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궁금한데요.
이 월마는 400m 계주에 출전을 했는데요. 거기서 동메달을 땁니다. 이 16살 어린 선수로는 대단한 거죠.
예. 자 그리고 올림픽 후에 윌마는 테네시 주립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에서도 육상을 계속하죠.
그렇죠. 이 대학 육상팀 코치가 에드 템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템플은 계속해서 그 후 윌마와 같이 합니다. 이 혹독하게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걸로 유명한 그런 코치입니다. 이 달리기에 모든 정열을 쏟은 윌마는 1960년 여자 2000m 달리기에서 세계 신기록이라는 놀라운 실력을 발휘합니다.
네. 자, 그러다가 다음번 올림픽에도 출전을 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1960년 로마 올림픽입니다.
The Summer Games of the 17th Olympiad.
윌마는 여자 100m 달리기에 출전을 했는데요. 이 강력한 경쟁자는 그때까지 한 번도 접은 적이 없고 강력한 우승 후보자로 지목되던 영국의 주타 하이만이라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월마는 여유 있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월마는 200m, 400m 계주에 연이어 출전하죠.
네. 월마는 200m 역시 1위로 골인을 하는데요.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400m 계주도 1위를 차지하면서 역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녀의 세 번째 금메달이 된 건데요. 자, 그런데 400m 계주 미국 선수들이 모두 테네시 주립대학 육상팀이었다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대학 육상 선수들이 훈련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죠.
예. 자, 윌마의 이 기적 같은 이야기, 바로 로마 올림픽의 큰 화제거리가 됐겠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요. 세계 여러 나라, 한국에서까지 윌마 루돌프의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Rudolph destroyed the field in the 200 meters to claim her second gold medal.
테네시 출신 윌마 루돌프 선수가 물리치고
AP 통신은 윌마 루돌프를 그해 여성 체육인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 해인 1961년 독일에서 벌어진 육상 대회 100m에서도 자신의 기록을 또 갱신하는 세계 신기록을 쓰였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소련의 육상 대회를 끝으로 윌마는 은퇴를 선언합니다. 22살 때였습니다.
네, 자 그런 윌마에게 여러 가지 상이 수여됐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가장 뛰어난 아마추어 선수에게 수여하는 설리반 상이 있었고요. 미국 육상 경기 명예 전당, 또 올림픽 명예 전당, 흑인 선수 명예 전당 등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1986년에는 영예로운 미국 스포츠 아카데미 상도 받았습니다.
Thank you for the warm welcome. Thank you for the warm reception. To the Sports Academy, I say to you thank you. 네,
MBC 텔레비전은 윌마의 영화도 만들었다고 하고요. 또 여러 해 뒤의 일이지만 이 미국 정부는 윌마 루돌프의 기념 우표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렇게 영웅 대접을 받았는데도 윌마는 참 겸손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윌마는 항상 소박하고 겸손했습니다.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한 프로 경기도 하지 않았고요.
예.
계속 아마추어로만 활약을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학교 교사로 또 대학 육상팀 코치 등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윌마 루돌프 재단을 설립해서요.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청소년 육상 경기 대회를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윌마는 육상 선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민권 운동가이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자신이 흑인 여성으로서 많은 차별을 경험했기에 인권 운동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예. 그 올림픽에서 돌아온 다음에 있었던 환영식 이야기도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윌마의 고향인 테네시주에서는 여러 가지 환영 행사가 있었는데요. 윌마는 주지사에게 흑인, 백인이 따로 앉는 환영식이라면 나가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는 화장실까지도 백인, 흑인이 따로 있었고요. 식당에 가서도 백인, 흑인이 따로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때였는데요.
예.
그래서 고향인 클락스빌에서 벌어진 시가 행진과 만찬 등의 행사는 흑백 분리가 없이 치러졌습니다. 그것은 이 클락스빌이라는 도시가 생긴 이래 이 두 인종이 함께 섞여서 행사를 한 최초의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한창 후진 양성과 또 인종 갈등, 평등을 위해서 일을 하던 윌마,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미국인들이 애석해하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었겠죠.
네. 이 뇌종양을 앓고 있었는데요. 윌마는 1994년에 54살을 일기로 숨을 거뒀습니다. 윌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고향 마을에 있는 79번 국도를 윌마 루돌프 가로수길이라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언제까지나 그를 추앙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미국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미국 최초의 올림픽 여자 육상 3관왕이라는 위업을 달성한 윌마 루돌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fall through the cracks. Fall through the cracks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Alice. Listen carefully. Alice, did you drop off my dress at the dry cleaners?
Oh, right. Sorry. I was busy doing something else that dropping off your dress at the dry cleaners fell through the cracks.
Oh, don't worry. I'll go tomorrow.
네, 오늘 본문에서 제가
Alice, did you drop off my dress at the dry cleaners?
Alice, 세탁소에 내 드레스 맡겼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Alice는
Oh, right. 아, 맞아. Sorry, I was busy doing something else. That dropping off your dress at the dry cleaners fell through the cracks.
미안해. 내가 다른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세탁소에 네 치마를 맡겨야 한다는 걸 잊어버렸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말했는데요.
Oh, don't worry. I'll go tomorrow.
아유, 걱정 마. 내일 내가 가면 돼. 라고요.
Now keep today's phrase, fall through the cracks, in mind, and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Alice, did you drop off my dress at the dry cleaners? Oh, right. Sorry. I was busy doing something else that dropping off your dress at the dry cleaners fell through the cracks. Oh, don't worry. I'll go tomorrow. Today's phrase is fall, F-A-L-L, fall through the cracks, C-R-A-C-K-S, cracks, fall through the cracks. This phrase is used to say that something has been neglected or has gone unnoticed. So when something falls through the cracks, it is simply forgotten or overlooked. Fall through the cracks를
직역하면 갈라진 틈새로 떨어지다, 빠지다가 되는데요. 실제로는 잊어버리다, 알아차리지 못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알리스는 다른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세탁소에 제 치마를 맡겨야 하는 걸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Sorry, I was busy doing something else that dropping off your dress at the dry cleaners fell through the cracks.
네, 이렇게 무엇을 잊어버렸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fall through the cracks입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ust not fall through the cracks는
이 중요한 임무는 절대로 빠뜨려선 안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t's important that no homeless person falls through the cracks는
노숙자들이 무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뜻입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Alice, did you drop off my dress at the dry cleaners? Oh, right. Sorry. I was busy doing something else that dropping off your dress at the dry cleaners fell through the cracks.
Oh, don't worry. I'll go tomorrow.
Let's review. When something falls through the cracks, it is forgotten or overlooked. Fall through the cracks. Fall through the cracks.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해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불러달라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t's 9 o'clock on a Saturday. Regular crowd shuffles in. There's an old man sitting next to me, making love to his tonic and gin. He says, son, can you play me a memory? I'm not really sure how it goes.
song tonight. Well, we're all in the mood for a melody, and you got us feeling all right. Now John at the bar is a friend of mine. Gets me my drinks for free, and he's quick with a joke or to light up your smoke, but there's some place that he'd rather be. He says, Bill, I believe this is killing me, as a smile ran away from his face. Well, I'm sure that I could be a movie star if I could get out of this place. Time for a wife, and he's talking with David, who's still in the Navy and probably will be for lif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ISIS는 이라크에서 한때 자신들이 점령했던 지역의 78%를 빼앗겼습니다. 또 이라크 거점이었던 모술은 지난 8월 10일 IS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현재는 시리아 내 거점 라카에 대한 탈환 작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58% 정도 회복했습니다.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대의 브렛 매커크 대통령 특사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라카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매커크 특사는 6개월 전 IS는 라카에서 미국과 협력국들에 대한 주요 공격을 계획 단행했고 도시의 주요 기반 시설들을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IS는 라카에서 수세에 몰려 있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라카 탈환 작전은 6월 6일 시작됐지만 이를 위한 준비는 이전부터 진행됐습니다. 매커크 특사는 시리아 내 IS 격퇴를 위해 미국과 주로 공조하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은 5만 명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랍과 쿠르드족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모두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월 시리아 민주군은 국제연합군의 지원 아래 타프카 지역에 IS를 기습 공격해 도시와 댐, 공군기지를 탈환했습니다. 매커크 특사는 타프카 지역은 IS의 병력과 장비가 라카로 향하는 보급로였기 때문에 당시 작전은 IS를 올가매는 데 아주 중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작전으로 인해 많은 IS 대원들이 퇴각했고 전세가 기울기 시작했다며 IS 격퇴전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커크 특사는 작전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아주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수를 탈환했던 것처럼 라카도 반드시 되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